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말씀을 듣고, 왜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섬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그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그 은혜를 누림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어요. 범죄한 아담의 그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좋고, 자기 일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또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높임받기 원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 그게 안 됐을 때 우리는 열등감을 갖거나 슬퍼하거나 또 화내거나 그러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난 그 본성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으신 자여 살리우심을 받는 자라, 우리의 삶의 존재와 모든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모든 그, 목적이 이루어짐이, 그 존재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것 같지만 꽃이 스스로 피지 않고요. 씨에서 그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씨가 땅에 심어져야 되고, 뿌리 내려야 되고, 싹이 나야 되고, 자라야 되고, 그리고 꽃이 피는데, 그 꽃이 피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동원이 돼요. 해도, 비도, 그리고 흙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환경이 다그꽃 하나 피기 위해서 동원이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배치하고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하나하나도 그 꽃과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지만 열매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씨에서부터 다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는 사람, 또 여러 그 지체들,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보는 눈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갖고 태어난 생명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있는 것 같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예요. 해가 뜨면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예요. 아침 이슬이 그냥 해가 떠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없었던 인생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지만 있는 것 같지만 또 보면 없어진다예요. 그런데 그 잠깐 있는 동안에 그 잠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아가지고 아침 이슬 같다, 안개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잠깐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생입니다. 우리의 평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없는 것과 같은 잠시 잠깐의 그러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늘 잣대질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헤아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서 알수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이것저것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말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은커녕 나 자신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안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빛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비춰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벌거숭이 되게 해줘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 그거는 정말 이렇게 뚜껑 덮었던 그러한 늪이 썩은 것으로, 음침한 것으로 가득한 그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것, 썩은 것과 혼돈된 것과 그런 것들 속에 빛이 들어가면 빛이 비춥니다. 어떤 음부도 빛이 비추면 거기가 빛과 일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지요. 근데 그 빛이 어둠 속에 모든 것이 혼돈해서 아무것도 없고 오직 성령이 수면으로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비춰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여지는데, 하나님 우리 빛으로 다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신데, 문제는 내가 모르는 거죠. 우리는 형제 눈에 티는 보고, 여러 가지 다 보고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가장 봐야 될내 내면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얼굴은 열심히 치장하고, 몸 치장하지만, 응? 우리는 내면은 모르는 거예요. 냄새가 나도, 썩어 있어도, 상해 있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병이 나도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 모른다 생각도 안 해요. 얼마나 아는 척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 내면과 내 생각, 내 높아진 것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죄들, 치우친 것들, 상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비춰주십시오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빛이라 비춰줍니다. 뿐만 아니라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생명이 있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거는 생명 있는 자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한 심령 속에 생명으로 역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먹게 하시는, 믿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들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이 이어졌고 그들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한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먹어야 되는 양식과 같은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는 안 먹으면은 그 당장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먹는 매일의 습관이 뭐가 치우치거나 잘못되면 그건 반드시 그 병이 되고요.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삶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기도하는 집에서 이렇게 20년 이렇게 사람들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20년 동안 매일 매주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한 달이고 두 달이고 단기간 와가지고 매일 말씀을 같이 나눈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한번 말씀 듣는 사람은요, 그냥 간당간당 그 자리 유지해요. 강건하지 못하고 잘 성장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정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듯이 주야로 말씀을 나누고 같이 더불어 생활하면서 계속 말씀 속에서 교제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금세금세 바뀌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왜 그렇지?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변화되지 않고 왜잘 자라지 않나? 답이 그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을 먹어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 갖고 건강하게 안 돼요. 우리는 매일 삼시 세끼 먹어야 된다는 거가 양식이라면 세끼를 조금씩 조금씩 알맞는 양이라도 그거를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은 거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속에서 내 안에서 계속 그것이 나의 양분으로 운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은 듣는 것이 시작이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나를 살려주는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밥때가 되면 또 더 취해주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야 우리가 신진대사가 돌아가요. 왜 먹은 게 없으면 변비 되잖아요. 그리고 군것질이 많으면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약을 과다하게 복용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양식을 먹는다가 아주 필수적인 간단한 것 같아도 그 양식을 어떠하게 먹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 그런 거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것. 성령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세미나를 다니고 은사를 구하고 또 어떤 특별한 것을 자꾸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매일 먹으면 그걸로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솔직히. 왜? 말씀이 전부 이루시니까. 그 말씀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먹여지는 것이요. 성령님으로 인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님과 훌륭한 어떤 세미나와 훌륭한 어떤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그분을 얼만큼 의지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그분을 좇아서 사느냐, 그분을 통해서 생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교인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기에다 모아놓고 그리고 계속 또 선교여행을 다니지요. 그렇지만 그는 그 두고 온 교인들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의 몸이 하나니까 바울이 데살로니카를 떠나서 아테네에 있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디에 가든지 데살로니카 사람들을 쉬지 않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17장 보면은 우리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떠나야 하는데 하나님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소서, 이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도 항상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가르치시기도 하고 기적기사도 행하셨지만 항상 결국은 하나님 손에, 아버지 하나님 손에 영혼들을 위탁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갈 때도 장로들을 결국 말씀에 위탁합니다.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다 붙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들을 내가 전도한 사람들은 꼭 내 것 같아요. 그거는 부모가 자식 낳아놓고 그게 내 것처럼 여기는 것 같은 거예요. 내 거라 얘기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을 맡기셔도 내 양이라고 그랬지 너희 양으로 준다라고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도 그 자녀를 내 거라 그래. 내 자녀라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뭐야? 양육을 부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이라도 관계 속에 어떠한 거라도 사역이라 다 청직이에요. 맡아 있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부자라는 것은 돈을 얼마 이상 가져야 부자라든가 그거 아니야. 내것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내 거로 셀수 있는 거. 근데 돈을 아무리 가져도 내가 부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인이, 그돈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나는 청직이다 할 때는 내가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은 내것 갖고 못 가요. 혈과 육으로는 갈수 없고. 우리가 나 자신도 버려야 되는데. 내 나라, 내 세계, 내 중심에 어떠한 그러한 것들.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입니다. 내 나라를 따로 가주면 천국을 대적하는 거죠. 바울이 이제, 핍박당하고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그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얼굴 다시 보기를 원하며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또 구해요. 그러나 그때까지 못 기다리지요. 그때 가서 이제 얘기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게 길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우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욱더 힘써라, 더욱더 잘해라, 더욱더 거룩해라,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더욱더 오직 주님만을 바라라. 너희가 빛의 자녀니까 깨어 경성하며 오직 근신하며 어둠에 처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또 얘기해요. 더 구체적으로. 그거는 교회 안에는 그 리더들을 세워놨습니다. 가르치는 자들과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섬기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놓은 거예요. 그거는 조직하고는 다릅니다. 교회라는 건 생명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직이라고 말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를 가정을 조직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섬기지만, 엄마, 아버지가 그러니까 리더인 셈이죠.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인 다른 그 회사나 군대나 뭐 그런 데서 얘기하는 계급적인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왕하고 신하 같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요.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세우신 배치 안에서 각각 그 부르심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할을 주셨어요. 근데 그 역할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기가 있고 어른이 있잖아요. 다 아기를 태어났지만 아기가 있고 어른이 있어요. 그럼 아기가 어른은 키울 수가 없어요. 어른이 아기를 키우죠. 근데 어른과 아기의 차이는 먼저 태어나서 먼저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그 열두 제자들이 이제 사도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다른 리더들을 자꾸 이렇게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키우셨지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각각 배치되어서 그 사람들을 보고 또그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배우고 듣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역할을 너희들이 귀히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이나 그 사회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너희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들을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들의 상전, 너희들이 나쁜 상전한테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원수 갚음은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시비와 그 옳고 그름 가리는 모든 거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 너희들이 재판장 노릇하고, 너희들이 서로 물고 먹어서 너 옳으니 그르니 따지고, 그런 거 하지 말으라 해요. 어떻게 들으면은 그거는, 악에 대해서 타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비굴해지는 것 같기도, 권위 앞에, 비굴해지는 것 같은 아첨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위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그대로 모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걸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에게 너희들도 용서받아 사는 거요. 너희들도 죄 있는 자요. 너희들도 인생인데 서로 물고 먹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너잘 알아죠. 배치된 너를 살피고 그래 형제들이 죄를 짓거든 그들을 온유함으로 경계하고 오히려 자기를 살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오히려 너를 정결히 지키라. 우리가 옆에서 보면요. 죄에 간섭하고 싶은 거참 많아요. 저거는 나쁜 거고 저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막 핏대를 내고 내가 정의의 사자가 돼서 뭔가 안 하면 안될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과 타협하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우리부터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의 비춤은 내 자신부터 비춤 받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죄 모르고 나는 의롭다고 지금 내 눈에 대들 법 모르고서 펄펄 날뛰는 건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데, 엎드려야 되는데, 잠잠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안 보고 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을 정죄하고 돌멩이질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한다면 하나님은 네가 헤아리는 대로 너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네가 긍휼 없는 심판을 한다면 너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네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그분들이 특별하니까, 더 권위 있고 더 훌륭하니까 그들을 존경하라는 말하고는 이게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무게가 똑같고요. 모든 사람 똑같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은사로 소명을 주셔서 세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다른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통로로 나오는 것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에게서 젖을 먹듯이. 아기가 엄마를 택한 것도 아니고, 사실 엄마가, 아기를 택한 것도 아니지요. 아기를 주시니까 그 엄마에게 젖을 주셨어요. 그리고 젖을 먹이게 해주신 거. 그리고 둘이 그 속에서 교통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가지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하세요. 그 치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양육하고 돌보고 섬기라예요. 그리고 먹이라는 거는 말씀을 먹이라지요. 그러니까 항상 목자와 양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상태를 알고 그들을 적에서 지켜주고 위험에서 지켜주며 그리고 쉴만한 시냇가 그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 물과 먹이를 주는 거거든요. 때 맞춰서. 그게 목자의 할 일이에요. 근데 그 목자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거기다가 세우신 거죠. 한 번도 목자 해보는 일이 없는 베드로예요. 어부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학계서 선생님으로서 잘 가르치는 사람, 응변하는 사람, 또 뭐, 뭔가 기술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그걸 이제 보통 탤런트라고 얘기하죠. 노래 잘하는 사람을 그 성가대에 세우고 피아노 잘하는 사람을 반주로 세우고 뭐 세상에서 지휘하던 사람을 성가대 지휘자로 세우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교회 안에서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몸 안에는 그런 걸로 사용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소명과 은사로 하나님이 성령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배치에서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일만 하는 것이 소명과 은사입니다. 소명은 자기가 원하고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부르심이에요. 눈으로 정한 거, 귀로 정한 거, 뭐 우리 몸의 지체를 어디로 정한 건 그분이 정하신 거예요. 어느 한 교회나 한 지역이나 무슨 한 회사나 학교에서는 그 회사나 학교나 그 지역, 교회에서 필요한 어떠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놔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령의 지배가 되지 않아서 교회가 얼마나 혼란을 빚는지 몰라요. 피아노는 잘 치지만, 하나님은 피아노 잘 치는 연주자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가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피아노도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피아노를 치려면.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피아노 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람 자신이에요. 교회에서의 지도자라는 거는 어떠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양들을 돌보도록 그들을 먹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라 무식한데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베드로를 우습게 여길 사람 있잖아요. 나는 사회에서 많이 공부했다. 나는 더 아는 게 많다. 너보다 더 나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양들에게 목자로 대치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신 분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그리고 그 말을 잘 들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너희들이 그 질서를 지키라예요. 어른은 어른으로, 부모는 부모로, 그리고 각각의 그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나님 서로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침범하지 말고. 그 대신 성경은 분명히 섬기는 자가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배치 속에 성령의 하게 하심 속에서의 모든 그 세우심은 다 섬기기 위한 세우심이지 다스리거나 남을 주장하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종체로 오셔서 사람 가운데서 되겠어요.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노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주장하고 누구를 다스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결국 나중에 그 장로들한테 권면한 그 얘기는 말년에 자기가 그 교회의 목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리고 증거하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럽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이제 그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임명받았다 그럴까? 부르심을 받은 그 직책을 성령 강림 이후에 그가 하게 되지요. 그 하면서 얻은 가르침이고 그리고 말하자면은 그 열매예요. 그건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되 가족 안에서라도 사회 안에서라도 교회 안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도록 섬기도록 한그 사람들을 섬기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는 얘기. 엄마가 아기 젖먹이고 할때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젖꼭지도 아프고 너무나 여러 가지가 고통이 따르지만 희생이 따르지만 그러나 즐거움으로 해라. 자원함으로 해라.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함으로 해라.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라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 자원함과 즐거움은 같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일은 힘들지 않아요. 자원해서 즐겁게 하는 일은 일 자체가 일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오히려 해서 감사하고, 받아줘서 감사하고, 잘 먹어줘서 감사하고, 그냥 잘 자라줘서 감사하고, 다 상대방에게 감사가 되고, 물론 하나님한테도 감사가 되고요. 근데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아라. 그거를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는다든지, 그걸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든지, 그걸 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받을까 하는 그러한 계산적인 거 하지 말으라는 얘기. 우리가 하는 일에 인간이 계산하지 않고 하는 일이 얼마나 될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계산하는 일이 또 없어요. 계산하면 안 하죠. 계산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지 않은 그 마음, 하지 않을 수 없는 강권이 있는 거예요. 계산하는 건 머리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강권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그 대상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리고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양으로서 살으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본이 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사람들을 양육하나. 내가 하나님 따름으로서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해요. 내가 약물의 본이 되려면 내가 양이 돼야 되잖아요. 양 보고 사람 따라 하라고는 안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성령을 좇아 사는 그 삶에 내가 이렇게 그들의 앞장서는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서의 리더는 가르치고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그 옆에 있는 교인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보여주는 사람들이 정말 영적 리더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영혼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우리는 다그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럼 우리의 서 있는 자리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 나타내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또 너희 세상의 빛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의 리더다, 뭐 목사다 그런 직분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나름대로 주위 사람들한테 또 리더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는 자예요.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제가 대한민국 사람의 대표요. 크리스찬의 대표로 쭉 살았다 그랬어요. 왜 주위에 아무도 한국 사람이 없고 크리스찬이 없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예요. 내가 식당에 있어도, 어디 미장원에 가도, 어디 학교에 가도, 물론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물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볼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제, 먼저 연단받고, 먼저 이렇게 성숙한 사람, 그것은 정말 먼저라는 것뿐이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왜 먼저 그렇게 하셨나? 아기들 돌보라고, 약한 자들 돌보라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보는 것이 당연하고 돌봄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요, 부모들 말잘 들어야지 잘 자라잖아요. 부모들의 보호 아래 잘 있어야지 잘 자라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르치는 자의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일일이 부딪힌다면 결국은 자기 손해예요. 자기가 조안해서 못 자라요. 물론 가르치는 자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그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릇된 길로 끌고 간다면 뭐예요? 목자가 그 리더들이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들이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얘기는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노릇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개혁이라는 거는요, 사람이 하면은 벌써 다 깨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물 있고 잘못 있고 한 그런 모든 것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지금 그냥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역 교회나 아니 우리들 자신을 봐서도 참 우리들의 어떠한 치우침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이나 그런 거 여러 가지 볼 때는 소망 없고. 너무나 좌절이 되고 비판이 되고 다 부셔버리고 다 이렇게 잘라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래가 하나님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쓸모를 두시질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쓸모가 좀 있다 생각했는데 쓸모 없는 거를 알아지면 쇼크를 받는 것뿐이지요. 우리 안에 선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선이 하나도 없는 걸 알면 우리가 참 그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애써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바닥이 나고 그게 변질이 되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볼때 우리가 그 좌절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잘못 알아서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못 박아 아주 장사 지내서 그냥 옛것은 지나갔도다 하고서 밀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새 일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육으로 지어질 수가 없고 사람의 손으로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의 모든 그 일들, 배치와 역사하심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 모든 일들이 다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홀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의 권위와 성령님의 하심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사람들의 어떠한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또그 사람이 하나님 같다든지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요, 교회가 하나님 외의 권위를 따로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 속에 그 배치된 모든 사람들을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그것을 인정해 주라도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되잖아요. 눈이 잘안 보인다 그래서 귀가 대신 눈으로 탈수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려고 드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자기 일 못하고. 제가 미국에 이제 이민교회를 갔는데 너무나 모든 그 교회의 행정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이 어설픈 게 많아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구멍이 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한대는 사람이 안 하던다든지 온대는 사람이 안 온대든지 하면은 그냥 뭐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부엌일도 했다, 변소 청소도 했다가 뭐 교회 저것도 했다, 애드 가르쳤다가 반주도 했다, 지휘도 했다가 설교도 했다, 별거를 다 하게 돼요. 근데 중간에 제가 이제 항상 그래 부엌일을 많이 했어요. 그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너가 그것을 계속할 거 아니면 남의 할 것까지 뺏지 말으라고. 네가 그거를 자꾸 메꾸면 거기에 와야 되는 사람이 못 온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시키는 것만 해야지. 구멍 나는 거 필요하다고 내가 이것저것 하고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의 무책임해도 계속 되는 것 같고요. 자기가 무책임해도 그냥 주일학교가 내가 대신 해주면 되니까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 이제 그 결과를 낳게 되더라고요. 내가 맡은 거를 내가 꼭 해야 되는 거야라는 그것을 그 사람이 잘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애기 어린 새를 날게 할때그 어미 새가 낭떠러지에서 그를 떨어뜨린다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어설프게 받아주면은 그거 불쌍해서 그거를 대신 업고 날라주면은 그 어린 새는 자기 날개로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새가 그것을 자기 날개로 날게 하기 위해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럴 때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밑에서 받아주며. 그러나 그 애기새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둥지에서 나와가지고 그 낭떠러지에서 그냥 떨어지니까. 그러나 그 놀람 속에 날개를 파딱거리면서 그가 나는 법을 배운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이 어떤 때는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날갯짓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모든 봉사와 섬김을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잘 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필요한 거 좋은 거라 그래서 그냥 몸을 다 해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은 그냥 내 교회 만들어 버리기가 쉽거든요. 특히 조그마한 그런 그 개척교회에서는 그냥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어느 것을 남에게 배치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다 내가 하다 보면은요, 그 내가 하는 범위 외에는 또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참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있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내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하게 한게 뭐냐? 지금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어떤 지금 지역 교회의 조직이나 어떠한 선교 단체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은 어디서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이 우리는 자꾸 뭔가 그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성령이 하게 하시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질서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부터,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부터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요. 우리가 교회의 주장자가 되고, 어느 교회는 목사님 중심이고, 어떤 교회는 회중 중심이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 중심이고, 뭐, 다 그렇게 얘기들 하지만, 아니요.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인간은 교회에 물론 일원이지만, 우리가 다그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인간 속에서는 하나님은 계급을 두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은 계급적인 그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권위자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말이 잘 이렇게 이해가 될줄 압니다. 저희 역 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가르치는 사람, 수고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권하는 그러한 그 각각 하나님이 은사로 배치하셔서 그 은사로 섬기는 사람들을 서로가 여기고요. 그리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제일은 화목하라예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형제끼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왜 화목하라 그러겠어요? 화목하지 못해서예요. 우리는 내 속에서도 나와 화목하지 못한 게 갈등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누구와 계속 화목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마음과 감정이 딱 맞을 때는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자꾸 나 옳고 저 사람 나빠요. 저 사람이 부럽고 내가 또 열등해져요. 이래도 속상하고 저래도 속상하고, 우리에게는 화목한다는 것이 정말 각기가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각기가 성령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역임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지켜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질서 아래 각각이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자기 일에, 자기 자리 지키면서 우리가 성실할 때에 몸은 저절로 화목해져요. 화목합시다 해서 화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저절로 다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평강의 띠로 띄우신 것은 성령이세요. 이 성령의 평강의 띠는 사랑의 띠입니다. 이 사랑은 보면 여기서 오래 참으라고 끝에 나오는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나오는데, 각각 얘기가 나와요. 규모 없는 사람들을 권계해주고, 규모 없는 사람들은요,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게으르대든지, 그냥 자기 멋대로. 뭐가 신용도 되지 않고, 뭐가 믿을 수도 없고,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그냥 아주 말잔 쓰는 양들만 모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권고해줘라.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줘라. 그런 사람들을 붙든대는 거는 야단치거나 뭐 다스리거나 아니면은 달래거나 뭐 그런 어떤 방법론으로 되지 않아요. 우린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에 우리의 방법론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를 우리는 육아에서도 알고 있고 연애하는 데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소우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경험한 방법, 그런 속에서 그 사람을 우리는 사실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됨을 지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띠, 사랑의 띠가 필요했는데 이 사랑,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한테 꼭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좇으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마음을 이끌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마음대로 그냥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다만 버릇꽃이랄 뿐이 아니라 그들을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마음이 있다면 우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역사하심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그 규모 없는 사람들을 다만 비판하거나 헤아리거나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과 그 마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고치실 수 있고 그를 받으시며 그리고 그를 원하신다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맞지 않으면은 이렇게 잘라버리고 저렇게 잘라버리고 그러면은 아무도 안 남을 거예요. 죄인을 부르시고 병자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죄가 있고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안에 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구습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좇아 살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 없는 삶을 사는 사람한테 그거 고치라, 그거 버릇까지 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주는 것이 순서지요. 그리고 소심한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근심 걱정 많고 놀래기 잘하고 겁 많은 사람들이죠. 근심 걱정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믿음으로 키워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하신 분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에 대해서 계속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자꾸 기억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요, 유혹이나 죄에 약한 사람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을 키워줘야죠. 내 소욕을 좇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좇아 살도록.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이 꼭 있어야 되는 어떤 일을 맡긴다면 그건 그 사람 못 해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그 사람의 그 상황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는 안 돼요. 그잖아요. 한 번도 술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술을 보고도 술집에 앉아서도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유혹 안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술에 대해서 강한 거예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는 뭐예요? 술에 대해서 약한 거거든요. 이미 거기 한번 중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독자가 술을 앞에다 놓고서 참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는 사람들 붙들어주라.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옆에서 같이 붙들어주라가 있습니다. 혼자서 못 견디니까. 혼자서 안 되니까. 외로운 사람들. 사람마다 약한 그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알아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는 거는, 그냥 꾹꾹 참으라고 다르고요. 이게 관용하는 거예요. 내가 지체로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형제로 사랑하는 자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내가 그들이 변화되는 그 속도에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소망 중에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강건해지고 그들이 정말 규모 없는 자가 이제 규모 있게 되고 힘 없는 자가 힘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심한 사람 마음이 이렇게 작다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약한 자들이 이제 그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내가 이만큼 말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붙들어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잘해 줬으니까 아 인젠 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중간에 자꾸 이렇게 선을 긋거나 요구하거나 하지 말고 오래오래 길이길이 참으라는 얘기예요. 주께서 바로 문 바깥에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길이 참으라요. 뭘 참아요? 주가 계시니까 참으라는 거는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반드시 온전하게 하신다. 너희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때까지 이루시리니. 우리가 초조하게 하고요. 우리가 영혼을 중간에서 자꾸 포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서 사랑하는 거를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 속에서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누가 이제부터 교인으로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 안에 또그 가족 안에 어떠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해서 기대하랍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는 참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전에 그건 그냥 놔버리는 거지요.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우리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뭐, 내게 잘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우리, 베드로 전서 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복을 빌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고 있고, 욕을 욕으로 갚지, 그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능욕을 주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감수하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인데, 나에게 좋은 아버지신데, 아니, 막아주시지는 못할망정. 그거를 있는 우리에게, 어? 화풀이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펄펄 뛰지도 못하고, 복수도 못하고, 오히려 참으라. 아니,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축복하라.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참 그럼 하나님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기도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비웃고, 나를 채찍질하고, 지금 나를 향해 조소하고 있는 그러한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연락되었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 말을 못해도요. 하나님만은, 예수님만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합한 거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죽음을 이기셨지요.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을 쫓으라. 선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랍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좇아서 살때 우리는 선을 줬는데요. 우리 여기에서 그 항상이라는 말, 누가 누구에게든지 하는 말, 모든 사람, 또 아니면 피차,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이 상황이나 대상이 누구라는 거, 언제라는 것은 전혀 상관치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디에 있든지 숨 쉬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대로 따르라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이 지금 항상 쉬지 않고 범사라는 그 말씀이 우리 15절에 나오는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또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다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누구에게든지 피차든지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항상 언제든지 쉬지 말고 끝까지 한결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요구하세요. 오래 참기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수 같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지 말고, 그리고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라 해요. 근데 솔직히 우리 15절 말씀 볼때 그게 되지 않거든요. 응? 누구에게든지 피차 항상 되지 않아요. 항상 선을 조치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중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뭐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각만 하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것과 우리의 그 구원받은 그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되새겨서 그것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랑 못할 사람 없어요. 축복 못할 사람 없어요.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아니,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쁨이라는 게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도 노력으로 안 돼요. 말은 우리가 거짓으로도 할수 있고요. 위선으로도 할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셨고 지금 우리 안에서 그것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우리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내 기쁨이면 우리 항상 기뻐요. 어디 가든지, 누구랑 있든지. 내가 관심 없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을 가게 하시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정말 축복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으면, 그런 것들이 성령이 내게 주신 마음이고 지금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하나가 계속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문득문득 보면은 자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그 임재와 그것을 누린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보는 것이 됩니다. 근데요, 우리 지금 그 항상과 쉬지 말고 범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이에요. 우리 뭐 조금 전까지 못했다 쳐요. 앞으로도 큰 소리 쳐봤자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순종한다면, 지금 내가 구원의 기쁨, 용서받은 그 기쁨, 죄사함의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린다면 우리는 지금 기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커가지고 슬퍼요. 내 죄의식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보다 커가지고 우리는 부활의 그 환희를 맛보지 못해요. 아직도 죄의식 속에, 죄 속에 짓눌려가지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그것이 끝없는, 끊임없는 나의 의의 주장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그 뜻이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하나님이냐?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과 쉬지 않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하니까 어렵지요. 기뻐해야 되는 것도 일이고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도 일이니까 그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기 때문에. 아니요. 그걸 못하는 내게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한다 하시며 떠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다 용서해서 너의 종같이 붉은 죄 다 희게 됐어. 너는 내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와 늘 함께 함으로써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내가 너를 자유케 하고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거야. 거룩하게 할 거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가는데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거기서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은 기쁨과 감사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쉬지 말고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의 말을 하나님 앞에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셔서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거. 나의 부족함과 나의 요구와 나의 상처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정말 기쁘고 복된 감사의 제사가 저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매일이에요. 그것이 항상 있기를 원하고 쉬지 않고 있기를 원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던 비바람을 저기 눈보라를 만나던 사막에 있던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어디에 있던,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와 무슨 얽힘이 있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돌팔매를 맞았던, 십자가에 달린 그 수치와 그 아픔과 그 억울함과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고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해서 펄펄 뛰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지금 축복입니다. 특권이에요. 하나님 그거를 누구에게 뺏기지 말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사랑하며 어떻게 오래 참으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어떻게 모든 것 감사하냐. 근데 그거 하고 싶어는 해요. 정말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그거 어떻게 하여를 얘기하지 않고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나타내시는 전지전능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움이나 정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삶의 열매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함을 믿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